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은 드디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요. 마침내 북왕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쭉 공부해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사람 될 때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꼭 그 왕들을 평가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꼭 이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손주겨 사실 이렇게 지켜봤어요. 아니 여호와의 뜻을 쫓지 않고 보시기 악을 행하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고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열왕기하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실 있었어.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의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돌이키고 회개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걸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냥 가던 길로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그냥 달려가다가 드디어 뻥 터져 멸망하고 마는 이런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봤어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는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쓴 이 호세아 선지자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일곱 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라는 간곡한 호소를 이 호세아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호세아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기게도 이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한 명은 여호와가 정말 구원이라고 외치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은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폐망의 길로 말한다. 참 심각한, 어쩌면 성경의 이름이나 역사를 보면 너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이 많아요. 야, 우리 호세아가 얼마나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는가.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4장.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 1268페이지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숙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야. 야,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외침,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는 이런 외침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왜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그 왜 안 돌아오는 걸 우리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 왕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이제 왕이 호세아가 됩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바로 직전에 왕이었던 베가 왕을 암살을 합니다. 죽이고는 그런 왕이 돼요, 이 호세아가. 근데 이 호세아가 왕이 될 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자기를 봐주는 뒷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 이 나라가, 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베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베가 왕을 제해버리고 이 호세아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란 역적을 뒤에서 돕습니다. 마치 뭐 요새 무슨 러시아 게이트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저 개발도상국에 있는 정권이 어느 나라 말을 안 들으면 어느 나라의 이 정보국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것처럼 이 강대국들은 작은 나라를 그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 호세아는 그러한 조작에 의해서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을 평가하는 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한지는 아니하였다. 악을 행하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만 어떻다고? 그 왕들, 그 전에 18명의 왕들과처럼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무슨, 왜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왕일 때 멸망을 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때 그의 인내를 끝내시고 진노를 하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호세아가 악하고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가 그 모든 것이 때가 되었을 때 비록 호세아가 더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국가 또는 어떤 한 문화, 문명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실 때 보면은 그것을 어떤 한 국면을 하기 악하거나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전체의 역사, 전체 민족의 그 일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는 것이죠. 참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다 어느 시점에 진노하고 심판을 하시고 참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더 악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세요. 좀 어떻게 즉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 때 그 악한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지 왜 호세아 때까지 참으셨는가? 호세아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아? 점수랑 90점인데 0점인 때 그때 망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톱트랩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의 날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가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래시계를 우리가 놓고 이렇게 시간을 재는데 이미 모래시계가 쌓여 떨어지는 그때가 전부 다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모래시계 마지막 날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도끼로 나무를 칠 때 수천 번을 쳤는데 마지막 도끼로 나를 칠 때 그때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도끼로 치고 있는 동안이가 전부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그냥 끝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각심을 가졌어요. 진짜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악한 길로 끊임없이 계속 가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복이 악으로 보였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죄를 졌는데 또는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긍휼이구나. 그러나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어느 때인가 우리는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말이죠. 아주 재밌어요. 3절에 보면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돌아와서 호세아를 치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항복해가지고 신도 신하의 국가가 돼가지고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그 당시에 역사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선왕인 베가 왕을 암살하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원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디글랏빌레셀이 음모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신하의 나라로서 굽신거리고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디글라펠레셋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살만에셀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이 호세아가 내가 왜 종을 바치나? 내가 뭐 때문에 아수르 나라의 종로를 서나? 하고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이 지난번 지도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여기 아람이 여기고 북이스라엘 여기는 뭐죠? 남유다. 예. 그다음 그리고 이 아스루 이쪽 옆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여기 전쟁하느라고 이쪽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탐을 잡아서 호세아가 고개를 들고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전쟁하다 말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살만에셀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 쳐가지고 완전히 또 다시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최강국이 이 중동지의 최강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어느 날 바벨론도 꼼짝 못하고 애굽도 몇 번 전쟁에서 몇 번 다 져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최강국인데 이 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또 꼼짝 못하고 이제 조공을 하고 신하의 국가가 되고 맙니다. 종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명분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살만에셀이 조금 뭔가 잘못되고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그 순간을 탁 이 사람이 이 호세아 왕 천수를 노리고는 이쪽 애굽은 이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쪽에서 애굽이죠. 애굽에게 가가지고 애굽왕 소라고 하는 왕에게 가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로로 됐기 때문에 애굽은 지상에서 제일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강국인 걸 모르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하고 조공을 바치고 동맹을 맺는다. 이걸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살만에셀 왕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는 이 호세아 왕을 잡아가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가두고는 왕이 없는 이 이스라엘 갖다가 전국을 유린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이스라엘 전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성마다 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 나중에 남은 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만 수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워낙 이게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왕도 없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걸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뺏었죠. 그죠? 그리고 그 돈 주고 말은 샀지만 그걸 뺐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왕궁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럼 바로 북이스라엘이라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마리아성은 삼면이 절벽입니다. 삼면이 여기는 막 도로 올라가고 근데 여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한쪽만 지키면 되는데 이 절벽이 한 2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위에 도시가 있으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면을 쌓는데 3년 동안 물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것이 다 비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든든한 성이었다. 그런데 3년을 공격해서 드디어 이 성을 멸망시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2만 7천 명 되는 사마리아 남자 주민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백성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메대왕국에다가 아람에다가 아수르에다가 전부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왕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세워졌냐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그 해가 BC 931년입니다. 931년에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둘로 나뉘죠.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죠? 네?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이죠? 네?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북쪽은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 야, 이거 열심히 과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로보암. 요때가 나라 세워진 게 931년인데, 그로부터 210년이 지나는 게 19명의 왕이 지나고 나서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입니다. 겨우 210년 동안입니다.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정부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가만히 보면 당시에 이 국제적 정세를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인데 일본한테 와서 이러니까 한번 접버리고 만다. 이런 거란다. 아수르가 최고 강국이고 치는 이 나라는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고 뭐 애굽이고 아람이고 모든 나라들이 다 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수르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이러면 기회를 노렸으면 아마 100년이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요때서부터 136년을 버텨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고집이 있어. 하나님을 쫓지 않다고요. 고집이 있다고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약한 주제에 또 약한 사람끼리 만나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7장 1절부터 6절 이 호세아 왕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국제적 정세를 몰고 약한 자가 강자를 대항해서 약한 자와 동맹을 맺었던 이 정치적 실수, 국제 정세의 오판이 결정적으로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뭔가 하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신앙의 문제로 가죠. 신앙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신앙, 신앙이 잘못 세워져 있다는, 너희들의 신앙 생활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패망 원인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나? 사업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 거래선이 다 끊겨서 외상을 너무 줬더니 회수가 안 돼서 매출이 하나도 안 올라서 뭐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면은 잘난 척해요. 지가 뭘 좀 힘 좀 쓰는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건 내 나라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그리고 이들을 지키면 너희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애굽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산악지대가 많고 사람이 살만한 사실 땅은 아닙니다. 여기는 1년에 비가 너무 안 와요. 가나안 땅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나라를 쌓게 하면 나일강 유역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나라를 가나안은 인간으로서 살 수가 힘들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겨서 바알신에 의존해서 농업을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하늘을 봐야 비가 오는 거죠.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좁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위로는 아람, 블레, 아수르, 강경들이 있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정도 크기의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부해질 수 있겠어요? 인류가 인간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나라가 버틸 수 있고 다윗 왕 때에 그 일대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만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바알을 섬기든 어떠든 좋아요. 그러면 뭐 다른 요람이나 뭐 다른 나라 뭐 암몬 뭐 이런 데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백성이 멸망을 했다. 근데 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자, 7절부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거역을 했는가? 7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막내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랑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만 했는데 말씀드린 7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또더 웃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눈앞에서 쫓아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윤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밖에 나서 딴짓을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다른 신, 우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딘가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했다. 이 가만히 불의를 했다. 가만히 불의를 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불의한 적 없나요? 요 가만이라는 뭐냐면 은밀하게 몰래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만 몰래 은밀하게 뭘 했느냐면 산당을 지어놓고 푸른 나무 높은 산 뭐 이런 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또 손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의 다음에 일어났던 왕들이고 다 그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짓을 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 하니까 거기다 하나님으로 절을 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척 하면서 뒤로는 뭐를 다른 씨를 까고 있어요. 무슨 씨를? 호박씨를 까고 있어요. 다른 씨를 섬겨요.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이러고 교회 왔어요. 주여 하고 손짓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눈이 막 돌아갔는데 나가면서부터는 또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에 돈 쫓아가고 뭐 세상 쫓아 막 살다 주일날 되면 먼저 툭툭툭 또 교회 나오고 바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 하면서 안 볼 때는 은밀하게 거기다가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세우고 거기다 비나이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전부 이런 모습이에요. 심각하죠.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난 하나님 그래도 좀 섬기는 편 아닙니까? 내가 좀 섬겨요. 그래도 하나님 좀 사랑하고 내가 더 신앙 좀 있는 편이잖아요. 제가 기도 잘하고 기도하면 나 3시간 합니다. 성경 하루에 5시간 읽습니다. 내가 성경 쓰거든요. 저는 두 번을 썼어요. 나 7번, 100번째 쓰고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산단을 만들어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런 이율배반적이에요. 양다리로 침략되다. 이건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 참 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왜 가만 놔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 같으면 고개 딱 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리라도 좀 부러뜨려 주시죠. 눈이라도 좀 빼주시죠. 우리를 징벌을 해서 벌이라도 내려주시죠. 우리를 하여금 집에 불이라도 나게 해서 깨닫게 좀 해주시죠. 차 사고 나서 차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범죄하면 큰 사고가 나고 죽는구나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있다가 때가 되니까 망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런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3절하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치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와 똑같이 하여. 하나님이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와 누구를 보냈어요? 선견자. 선지자는 누구? 선견자는. 선지자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징조를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선견자는 seer라고 해서 미리 본다는 거예요. 어떤 증표나 하나님의 어떤 예표를 미리 보고 그것을 똑같은 의미에 사주는데 표현을 이렇게 달아놓은.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선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보내면 너희들 이거 잘못됐어.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돼. 여호와의 뜻은 이거야.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대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나요? 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했어요. 우리는 여로보암 시절에 아이야라고 선지자들 태어나요. 그 다음 바하사, 그 다음 왕 때는 우리가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 이때는 엘리야 있었죠. 엘리사 있었죠. 이 망하기 직전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이지 당대 선지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고 성중에서 외치고 왕 앞에서 외치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참 정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세 가지 약속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리다.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이루어 큰 복을 입어 너를 복이 그늘이 되게 할지 큰 민족을 이렇게 할지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내 나라고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줄게. 시내산 언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니까 이 법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 다 지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또다 다윗하고도 언약을 해요. 왕조는 다윗 왕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못했어.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왕을 세웠어. 이렇게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다. 언약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명령을 산산 꺾어져도 16절부터 18절까지 뭘 어겼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16절부터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두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아,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이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던 그 이방 사람들의 그걸 쫓아가면서 본받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쫓아낸 이방인 쫓아와서 그들을 본받았어. 그들이 여러 보암이 뭐예요? 송아지 두 개 만들죠. 근데 하나는 어디다 둬요? 꼭대기 단에다 두고 하나는 어디요? 베델에다.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송아지의 형상을 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 마음으로 간절한 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간절한 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송아지를 섬겼다. 그런데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왜 그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땅 안에서나 어디든 어떤 이 형상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만 하나님 형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그걸 예수님이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우리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면 돼요.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형상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했는데 이들이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발 좀 있는 사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고 왔다 예수님 보고 왔다 하면 결국은 하나님 보고 온 게 사람의 형상을 보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보고 온 것이죠. 우상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대학에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따라 전현민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각까지 몰라 나이가 하여튼 걸렸는데 손을 잡고 오너라 해서 싹 갔더니 따라 너를 위해서 그때 예수님 보고 왔다니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흰옷을 입고 인자하신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를 형상을 만든 겁니다. 송아지 만든 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날 그런 것을 대안하게 아 하나님 형상을 보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큰일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아세라 목사 이거는 바알의 아내예요. 아세라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1월 성지 별들 달들 이거 섬겨요. 달님 별님 멀님 이거 섬긴다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바알 숭배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복술, 사술, 복술이라는 건 뭔가 짐승 내장을 가지고 모양 쑥 던져가지고 그걸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사술은 뭐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야바위. 이걸 사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복술의 운을 행운을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안 하고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더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아뢰다.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팔렸다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그런 거죠. 그걸 쫓아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강제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전부로 하자. 스스로 야 이거 나서 별일만 야 이거 하나님도 밀고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가 별에도 밀어놓고 이렇게 하자 스스로 팔렸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만 남겼다고요. 자 이렇게 그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이들의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방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신한테 은밀하게 몰래 이방신을 섬겼어요. 은밀하게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우상 섬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상 섬기나요? 아니요 나 우상 만든 적도 없고 나 우상 안 섬겨요. 천만에 우리는 날마다 우상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엄청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야지 돈이 나와요. 그러나 돈 때문에 보통 나갑니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근데 권력 뒤에 폐망해서 초라하게 망해버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명예가 없어지고 나면 진짜 불리해요. 제 대학 친구 중에 하나가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 잘 나갈 때 한국에서 만나면 거들먹을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피우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뭐 어느 기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국회 부의장하고 뭐 이랬다고 전화하고 그 부인님 우리 다 동창이라 친하죠. 권사님이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권력을 쫓으면 자실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끝이 아니라 권력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으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얼굴만. 하나님 얼굴을 바라면 그 마지막이 뭐겠어요? 망하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를 잡죠? 방향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께 쫓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 은밀하게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주 늠름하게 상담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깨우친데도 목이 고다요. 뻣뻣하고 건방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목이 뻣뻣해서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안 들어요?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맘대로 얘기하세요 하는 목을 세우는 거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맘대로 얘기하세요 하는 거나 뭐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런 현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 사실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책도 안 느껴요. 이스라엘 망했구만. 하나님 떠났구만.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 떠났구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났죠. 심각하게 굉장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참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들이 잘못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면 하나님 몰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몇백 년 동안을 모세 이후로부터 사사기 시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워왔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실 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약 우리 보고 한번 지혜롭게 깨달아봐라 그랬으면 나 머리가 나빠서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핑계거리가 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선지자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이렇다 너희들은 이렇다 너희는 이런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죠. 사실 이 멸망은 가장 지금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멸망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나요? 근데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했다.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뭐 누가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오늘날 저는 사실 감히 제가 두렵건데 말하는데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 중에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냥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는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나 목사인데요. 내가 그래도 3만 명 모이는 교회야. 개척해가지고 3만 명 교회 내가 목사야. 당회장이야. 당회장. 어쩌라는 거야. 그것을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을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거는 무지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가지라고 불러놓은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요. 무지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하죠. 의식이 없어요. 심각히 그걸 알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다 이거 모르고 사는 것이야. 조금 아는데 그렇게 내가 의식하며 살지 않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이랬어요. 사람 만나서도 아무런 예수 믿는다는 이런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 H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자신이 어디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신분의식을 갖겠어요? 대단한 자의식을 가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래도 이래도 애초에 대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대학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그 대학은 성경 가르치기 위한 조그마한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가 만들어지고 명예가 되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학문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차별의식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것이 없냐 이런 거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나 성도들 하나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신분의식은 신분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크니까 큰 건물 다는 우리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 몇만 명, 몇천 명 모여요. 우리 교회 건물 크게 돼요. 우리 교회 역사가 200년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30명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신분의식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자기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졸다가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쫙 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H대학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라는 하나님 성경도 중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만약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걸 느끼라 그걸 인식하라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떠날 수가 없어요.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짓거인 뭘 쫓아가요? 우상을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뭐예요? 허망한 것에 쫓아서 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헛된 걸 쫓아가서 헛되게 되고 말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쪽 왕국 이 열지판 그렇게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4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2만 7천여 명의 남자들을 다 끌고 저쪽 북쪽에 가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사람 뭐 아람 사람 아수르 사람들 또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쪽에 다 풀어놓고 여기서 너희들 살아나고 다 끌고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끌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섞여서 사니까 서로 결혼하고 살면서 전부 혼혈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붙잡혀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지 여호와께서 선택한 땅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네 신을 각자 나라에서 온 자기 신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자가 몇 명을 물어뜯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그 나라 신, 그 땅의 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을 섬겼는데 그 땅의 신이 노염을 타가지고 우리를 죽였으니까 좀 대책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래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지 하고는 사마리아에서 붙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가 가르쳐줘라. 이 제사장이 와서 가르쳐요. 근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바알 섬기던 신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하나님 산당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 경배하고 제사를 가르쳐요. 그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으로는 살짝 그러다가 슬쩍 이 사람들이 돌아가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도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자기 중에 자기 사람이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종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일 귀찮은 벨벌리로 오는 놈도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그 놈 보고 매일 가서 자기들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더해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 사마리아 땅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 애굽에서 온 놈은 애굽신, 아수르에서 온 놈은 아수르신, 뭐 각자신이 그러니까 온갖 만물상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잡초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거고 이런 것이 역사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안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전한 사마리아는 예를 들어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열 지파 난 루벤 지파에 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섞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내가 베냐민 지파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있었기 때문에 살았거든. 이 땅에 유대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지파로 남아있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 지금 머리 이렇게 한 사람 다 유다 지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럼 나머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열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열두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사갈 지파 먼저 그런 것이 없어져. 왜냐면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흩어져 버려버리니까 역사의 흔적일 수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보여준 말로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재해버리셨다는 이 재해버리셨다는 걸 없앴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려버린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예배는 끝이 나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본다 해도 실제 하나님 의인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린다. 하나님 받지 않고 우리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를 거품을 물어도 끝이 나는 거예요. 얼굴을 재해버리신다. 돌려버리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사마리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대했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흔적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는 존재 자체가 없어 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폐망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가 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서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깨야 돼요. 교회가 교회타워야 돼요. 교회 모습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다못해 일반 기업들도 어떤 연구소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교회는 뭐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건물과 어떤 회사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을 하나요? 우리 회사 직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회사조차도 세상조차도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안 하는데 교회가 우리가 건물이 우리가 몇 명이고 우리가 뭘 우리 행사를 뭐하고 우리가 뭘 하는데 온갖 그런 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은밀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회사들도 자랑,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질이 자랑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교회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껍데기를 쫓아가고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예수를 이용해서 그 껍데기를,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런 짓으로 자꾸 뭐 직분도 세우고 사람도 모아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종이 되어버리면 작은 종이 되어버리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의 배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깨달읍시다. 정말 날마다 의식을 마취해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딱 이런 정체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벌을 더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힘합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